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다음 달 초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은 대부분 컴퓨터 가상 훈련으로 진행되며 더 큰 규모의 야전 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 명과 미군 8,600명이 또 4월 24일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한국군 20만 명과 미군 3,700명이 참가합니다. 북한은 미한 군사 훈련을 북침 준비 훈련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방어적 목적의 통상적인 연례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그 같은 태도와 도발적 발언들이 훈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아시리아의 기독교 마을에서 적어도 90명을 납치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최근 시리아 폭력 감시 요원들로부터 ISIL이 시리아의 탈샤미람을 비롯한 하사케이주 아시리아 마을들에서 주민들을 납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해당 지역에서는 쿠르드족 민병대와 ISIL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전날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 아래 이라크 국경부군의 이들 지역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현재 시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서 ISIL과의 지상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이 장악했던 핵심 도시 코바니를 탈환했습니다. 미국인 두 명이 테러 지원과 해외 미국인 살해 공모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어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훈련에 가담했다가 지난 2012년 11월 체포된 소히엘 오마르 카비르와 랄프 델레온이 이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태생의 미국 국적자 카비르와 필리핀 이중국적자인 델레오는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가 미군과 동맹군을 상대로 싸우려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을 위한 경제개혁안을 유럽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안 목록이 합의된 시안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한 소식통은 그리스의 이번 개혁안 목록이 유럽 재무장관들의 검토 착수에 충분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하는 2,7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갱신하는 대신 그리스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마약 밀매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호주인 두 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사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오늘 사면권을 가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사형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호주인 뮤란 스쿠마란과 앤드류 찬에 대한 사형 집행을 면하게 해달라며 인도네시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위도도 대통령은 호주인 두 명은 물론 다른 사형수 9명의 형도 집행할 것이라며 이를 지연시키려는 외국 정부들에 경고했습니다. 몰디브 당국이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도 말리의 자택에서 지난 22일 체포된 나시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3년 전 고위 법관을 불법 구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어제 경찰에 이끌려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채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니샤 비스왈 남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몰디브 외무장관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평화 세계 평화 공원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DMZ 세계 생태 평화 공원 조성 사업은 남북 간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호주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 주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도록 돼 있어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 구상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황북이 차관은 과거 남북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개성공단과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했듯 비무장지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차관은 24일 한국의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차관은 특히 광복 70주년인 올해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남북한이 함께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남북 간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남과 북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그만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입니다.
경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소극적인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아직도 핵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3대 세습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사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경대 수석부의장은 따라서 북한이 더 이상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읍소 외교에 매달리지 말고 핵을 포기하고 체제 경쟁을 통해 민족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DMZ 평화공원을 표주박 모양의 회랑형으로 조성한 뒤 남북 간 자유 통행이 가능한 통로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개발구와 북한 내 기반 시설 구축과 연계한 대북 제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밝힌 구상으로 남북 대결의 상징인 DMZ에 군사 분계선이 지나는 공원을 조성해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유엔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1차 현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는 4월에서 5월쯤 2차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감안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좀 더 나중 단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변수로 박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한러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윤 장관은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올해 개최하는 2차 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과 오는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예로 들며 이런 중요한 정상회담에 대한 외교적 고려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의 이런 언급은 러시아 전승행사 참석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남북관계보다는 국제관계나 정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묻는 입장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급한 관심사여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참석 문제에 대해 그리 열성적이지 않다고 윤 장관은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 특히 경화 획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과 조짐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유엔의 현장 사무소 설치에 협력하고 있다고 윤 장관은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하순쯤 개최가 논의 중인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해 결과에 따라서는 3국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윤 장관은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가 예상되는 일본 총리의 새로운 담화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현해탄과 동중국해의 파고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용남 북한 무역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금의 10배인 10억 달러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무역상은 오늘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샤트노프 부지사 등 주정부 인사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두 나라 교역 수준이 정치 분야의 높은 협력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리 무역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 대해 오는 5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연방의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호주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연방 하원이 23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이날 하원 전체 회의 제안 설명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 most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are listed in the findings. And these continue to be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 of North Korea.
지난해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끔찍한 반인도 범죄가 확인됐고 지금도 북한 당국자들과 기관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그 같은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론디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호주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COI의 변함없는 지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Australia strongly supports the Commission's calls for accountability for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crimes against humanity.
특히 호주는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과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COI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론디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댄디 의원과 존 알렉산더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호주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모두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음이 밝혀졌고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된 반인도 범죄로 규정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 인권 표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계속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정부가 북한에 한국과의 의미 있는 양자회담과 북핵 육자회담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론디 의원은 시드니의 한인 밀집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지안파 의원으로 지난해 말에는 북한 농아 축구팀의 호주 방문을 지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3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가 전례 없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겨냥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과거보다 더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인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수환 박사는 유엔의 대응 방식이 책임자 처벌 문제로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총력전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럽연합과의 인권 대화에 나서겠다며 유화책을 쓴 데 한계를 느끼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번복을 빌미로 인권결의의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거꾸로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역공을 펼이라는 관측입니다.
COI 보고서 자체가 날조된 정보에 의해서 된 거다. 그럴 거고 남한의 어떤 보안법을 고리로 한 인권 부분을 집중 거론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이번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2차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 차관의 연설은 리 외무상 연설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은 연설에서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가 권고했던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저희로서도 그 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의 그 입장,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전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다음 달 2일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측 연안 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연합군 사령부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군 병력 8,600여 명과 한국군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또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은 미군 3,700여 명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4일 브리핑입니다.
한미합군 사령부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키 리졸브 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례적인 폴리글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군의 연함 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길이 119m의 포트워스호는 프리덤호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두 번째 연안 전투함으로 미군 7함대에 편입돼 주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포트워스호엔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 구경 57mm 자동화기, 21기의 지대지 미사일 등이 탑재됐습니다. 포트워스호의 승조원들은 한국 해군과 함께 사격훈련, 상호통신교환훈련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파견된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수수 병력도 참가합니다.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측은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연습에 참관합니다. 연합사는 24일 오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연합훈련의 일정과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키 리졸브 폴리글 훈련은 지난해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한편 북한은 연이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군사적인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이 방어적이며 연례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미한 군당국의 입장을 거듭 반박한 겁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미국에 대해 대화나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으며 남은 건 군사적 대응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잿가루도 남지 않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훼손하고 있지 않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I would say similarly, although it's less acute because not much is happening on North Korea. That has not been especially problematic either.
블링컨 부장관은 23일 워싱턴의 민간 기구인 에스펜 연구소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 순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이 북한이나 이란 핵 문제 해결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별개로 이란 핵 협상 과정에 매우 건설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핵 협상만큼 활발한 움직임은 없지만 북핵 관련 협조 역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현재로선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판세와 관계없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계속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어 지난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 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큰 업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고 보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각서 서명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일성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만약 러시아가 이 합의를 무시하게 놔둔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어떻게 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If we allow Russia to, in effect, ignore and tear up that agreement, it's the so-called Budapest Memorandum that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what does it say to a country like North Korea that has nuclear weapons?
또 그럴 경우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한 이란을 설득할 명분도 찾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부장관은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 진지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국제사회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가 냉전 시대의 한반도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한반도 담당 선임 자문 역을 지낸 벤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연구원이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북러 관계에 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푸틴과 은둔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북한과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과 이념적 갈등을 빚던 냉전 시기에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968년 북한이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당시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안드레이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자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한반도로 이동시켜 전력을 증강하자 소련은 동해에 전투함들을 보냈고 결국 미국은 엔터프라이즈호를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반면 지난 1980년대 중반 소련이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자 소련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은 소련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1991년 북핵 위기 당시 소련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두 나라의 이런 협력관계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이어져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잭슨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잭슨 연구원은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북한의 경제적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정치적 교류를 늘리는 한편 합동 군사훈련까지 계획한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는 냉전 시대의 한반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하는 시각은 이런 큰 그림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잭슨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잭슨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며 군사적 지원마저 받는다면 재래식 전투력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북한이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거나 제한적인 분쟁을 일으켜 미국의 관심을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돌리게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잭슨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생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공개 석상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망설 등 신변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정원은 또 오늘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방문객들에 대한 격리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매우 심하다며 이에 따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당 비서도 각각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온 뒤 21일간 격리 조치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의료진이 취약한 북한이 에볼라가 유입되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에볼라와 관련한 미국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 보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첫 음악회가 열립니다. 민간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북한 청소년을 위한 악기 보내기 콘서트 음악회가 곧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 음악회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시의 장애인 시의원이래요.
네.
제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목발을 짚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장애로 인해서, 많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뭐 안 좋은 시선도 있었고, 또 사랑을 전해주는 시선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먼저 다가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요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인천도 왔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 우리가 먼저 북한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사랑을 같이 한번 나누자.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악기 보내기를 한번 콘서트를 열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해서 그 악기를 기증해 주시면 그 악기를 우리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콘서트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 이 음악회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출연진을 보면요. 우리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나눔 천사라고 있는 우리 가수 김장훈 씨 그리고 저랑 그다음에 김철웅 우리 피아니스트 같이를 하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에 대한 드림과 해피, 그러니까 꿈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꿈과 행복도 우리 북한 청소년과 같이 나누자. 그런 취지로 톡 콘서트를 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피아노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떤 악기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타를 좀 다룹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마트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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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북한에 네. 이제 그 보내는 악기가 그러면 어떤 악기들을 네.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는 사실 악기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피아노가 되든 뭐 바이올린이 되든 어떤 악기든 우리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분들 악기는 다 받을 계획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음악회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음악회는 사실 이제 특이한 게 서울시의회 그 본관 로비에서 합니다.
아, 네.
사실 그 서울시의회에 보면 남북 교류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면도 서로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솔선수범을 서울시의회가 좀 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가 장소를 다 빌려줬어요.
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내년 뭐 후년까지도 계속 캠페인으로서 예, 같이 나눔 악기를 나눌 분들을 계속 저희가 주선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 청소년들에게 예, 악기를 좀 나눠 드릴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북한에 어디에 어떤 청소년들한테 보낼 것인지 북측하고 뭐 좀 상의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은 상의는 안 돼 있고요.
네.
먼저 저희가 아직 뭐 악기도 하나도 못 모았기 때문에 악기가 이제 모이게 되면 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우리 선의를 좀 전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쪽도 저는 뭐 기꺼이 거절은 안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또 먼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악기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글쎄요, 저는 뭐 북한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지만 사실 뭐 남한도 같은 경우도 그 여유가 없는 과정에서는 악기를 구입한다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네, 비싸고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좀 우리가 악기를 서로 나누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한국에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023783-1796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이제 주소라든지 악기에 대한 종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찾아가거든요. 예, 뭐 악기 종류하고 보내시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회에서는 어떻게 그 약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우선?
네, 이번 콘서트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겠습니다라는 먼저 이제 알리는 이제 신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가수 김장훈 씨가 먼저 기타 20대를 기증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계획이라면 저는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토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3월 11일 날 콘서트를 하듯이 우리 이제 분기적으로 또 뭐 월 단위로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콘서트도 열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반응이라고 할까요? 호응도 이런 것은 네. 어떻습니까?
뭐 지금 한국에 이렇게 언론 보도만 된 거라도 보면 관심이 더 많은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악기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교류라는 걸 많은 분들이 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동참하는 우리 아티스트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의의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으로부터 북한 청소년에게 악기 보내기 콘서트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링크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북한에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벌입니다. 링크가 메시지를 모으고 한국의 대북 방송이 북한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ey, 你好, 我叫 Tracy, 这个是我姐姐 Bella.
Hi, 大家好, 我叫 方金, 我从中国来, 现在在美国。
My name is Bill and I come from a small regional town in Australia. I'd like to offer my support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o thank Link for all the work.
멀리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들 메시지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대북 인권단체 링크가 오는 27일부터 To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벌이는 프로젝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영상을 찍어 북한 주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운동입니다.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링크의 웹사이트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해외 각지 500여 명의 후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프로젝트 동참을 요청해 현재까지 중국, 캐나다, 호주, 한국, 영국 등 12개 나라에서 60여 명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각 나라의 영상 메시지는 한국어로 번역되게 되는데요. 참여자는 주로 20대 청년들이지만 간혹 노인들도 눈에 띕니다.
새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힘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링크 측은 현재까지 후원자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았지만 오는 27일 웹사이트가 정식 출범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소셜미디어와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주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링크의 저스틴 휠러 부대표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외부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탈북자들로부터 들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관심을 알리고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링크 한국지부의 박석길 전략부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염려하고 지지하는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소셜미디어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비교에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냥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강해질 수 있는
박 전략부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에 가로막힌 울타리를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한편 북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메시지가 직접 전달된다는 것인데요. 이 역할은 한국의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매체인 열린 북한 방송이 맡았습니다. 링크는 열린 북한 방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늦어도 올 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으로 메시지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열린 북한 방송의 권은경 국제팀장은 VOA에 과거에도 한국 내에서 북한에 희망의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며 단체의 방향과 취지가 같아 링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권 팀장은 특히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리를 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셨던 마이클 커비 그 전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북한 주민들이 바로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같은 것을 읽어봐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의미나 취지에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 팀장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항상 눈여겨본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팀장은 특히 북한 전문가나 방송인이 아닌 순수한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방송원들이 방송을 계속 했을 경우에 일정 정도는 한계가 이런 테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 그냥 외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 다양한 생각, 기타 여러 가지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들, 이런 것들을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I'm from Illinois and we're in California right now and I'm a Link Nomad and I support North Korean people.
Hi guys, my name is Haley and I'm from Vancouver, Canada and I'm also a Nomad. I'll be touring Cal West and I believe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achieve liberty in our lifetime.
Hi, I'm Kez from London in the UK and I'd just like to send a huge bundle of support.
It's cold out. As you can see, there's snow on the ground that you might be able to hear wind in the background, so it's definitely very cold out, bu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염려와 지지를 전하는 링크의 북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힘내세요!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 유족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의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원고가 1,00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소송인가요?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강제징용 피해자 또 그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임금과 배상금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 개 기업이고요. 지난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한국과 일본 두 정부가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소송 움직임입니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피해를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협정이죠?
맞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0여 명이 유족회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이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서 일본 회사에 송달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심리가 늦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나면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데요. 그래서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일본에 징용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몇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소송 당사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유족회는 지금까지 1,400여 부의 소송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등 그 일본의 국가 권력에 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을 좀 없애달라는 것, 또 피해자 중에 일부가 전체를 위해서 소송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정치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네, 농민들이 월급을 받는 농민 월급제가 곧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고추와 치즈를 특산품으로 꼽고 있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바로 그곳인데요. 가을에 추수를 해야만 소득이 생기고 또 그 소득으로 1년을 나눠 살아야 했던 임실군 벼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는 농민 월급제 이런 제도가 원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2년 정도가 됐습니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민 월급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이후에 전라남도 순천 또 뭐 나주 임실군이 이렇게 네 번째로 이 농민 월급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예상되는 벼 수매 그 물량을 농협으로 출하하기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봄에서 추수 전까지 그 매달 수매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을 받는 건데요. 월급의 네. 형태로 농가가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수매 대금을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돈을 미리 주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겠죠. 연 4% 정도가 되는데 이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농민들이 좋아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 월급제 참여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뭐 형편이 넉넉해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농가를 보면 농번기에는 영농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서 쓰고요. 추수를 한 뒤에 이 되갚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부채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늘 안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름을 좀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농민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벼농가의 기준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에는 농가가 2헥타르 이상의 논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매출 예상액의 한 80% 정도, 한 달에 뭐 최대 $2,000 정도까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36농가에 불과했던 그 경기도 화성의 농민 월급제 참여 농가가 올해는 100농가로 늘어나 있습니다. 월급의 정도도 역시 신청 농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용이 어떤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성 농업인인지, 전업농인지, 또 부양 가족이 어떤지에 따라서 공무원,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또 벼 농가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과수농가, 채소농가에도 이런 농민 월급제를 확대한다는 그런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농가의 새로운 지원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며칠 전 한국 언론들이 크게 소개한 군인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병사 르바타 제민 이병인데요.
네.
프랑스인 아버지 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르바타 이병. 이미 1,000명을 넘은 다문화 가정 출신 군인 가운데 그 일반 전초 주요 비 소대에 배치받은 것이 화제였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가 된 한국의 다문화 병사들도 많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군대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제목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 젊은이들이 군대 입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2010년까지의 병역법은 그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혼혈인인 경우에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서 군 복무를 면제를 받았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011년에 이중 국적이 허용되면서 다문화 병사가 크게 늘었던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적을 갖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뭐 진정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것이 그 다문화 병사들이 말하는 군 입대의 이유였습니다. 2010년에는 다문화 병사가 52명이었었는데요. 2011년에 156명이 됐고요. 2012년에 228명. 지난해 연말까지 그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 중인 다문화 병사가 1,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한국 국방부가 각계 제안에 따라서 다문화 군들의 변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문화 가정 젊은이들의 군 입대가 늘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문화 병사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또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 또 한국 군인으로서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그 병영 환경 조성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서 군대 규율도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 또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배려가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고 지적입니다. 군대 안의 종교라든지 음식도 다문화 병사들을 위해서 배려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 2012년에 바뀐 입영 선서문에 명시된 한국 군인의 충성 대상이 원래는 국가와 민족이었는데 국가와 국민으로 바뀐 것도 다문화 군대 시대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9시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ag along. To tag along. 'S quite common to bump into people who come to Washington, D.C. from near and far to attend meetings, conferences, and briefings. Washington, D.C.에서 열리는 회의나 혹은 브리핑에 참관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Especially near the House and the Senate buildings. I met Don and his little 4-year-old daughter, who drove all the way from the state of Vermont. 저는 미국 버몬트주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운전해서 온 Don과 그의 4살 된 딸을 만났는데요. 운전하는데 10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하원 건물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I soon found out that Don's wife had some important meetings to attend here, and he just tagged along with his daughter. 그럼 제가 Don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ag along, to tag along입니다. Listen carefully.
So you're here out with your daughter. So what are you guys doing?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to see the nation's capital. We've never been here before.
Where are you from?
Vermont.
Oh, you're from Vermont. Okay.
제가 Don에게 딸과 함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So you're out here with your daughter. What are you guys doing? 라고 물어봤더니 Don은 제 아내가 이곳 DC에서 회의가 좀 있어서 딸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to see the nation's capital.
우리나라의 수도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구경 좀 하고 있습니다.
We've never been here before 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ag along입니다. To tag, T-A-G, tag along, A-L-O-N-G. To tag along은 누군누구를 따라가다 또는 따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To tag along means to go somewhere with somebody, especially when you have not been invited.
본문에서 Don은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라고 했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o you're here out with your daughter. So what are you guys doing?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to see the nation's capital. We've never been here before.
Where are you from?
Vermont.
Oh, you're from Vermont. Okay.
네, 본문에서 Don이 tagged along 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제가 따라가도 되나요? Mm-hmm. 맞습니다.
Do you mind if I tag along? Do you mind if I tag along?
로라는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냥 따라왔어. 그렇죠.
Laura wasn't invited, but she just tagged alo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tag along.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또는 따라붙다, to tag alo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ood 밤 9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